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예수님이 길 위에 서 계세요. 이동 중이신 거죠. 마가복음의 맥락을 보면 지난주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 그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도중에 계세요. 길 위에서 계신 거죠. 그래서 내일 묵상할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 거냐 예고하시면서 제자들 앞장서서 마치 전쟁터에서 선봉장이 막 달려가면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앞서서 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걸어가시는 그 도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온 거죠. 상당히 독특한 일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할... 상당히 독특한 일인데 왜냐하면 달려왔어요. 지난번에 성경 사물 전시회 할 때 유대인들이 입는 옷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입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긴 옷이었기 때문에 이게 달리는데 적합하지 않아요. 그 유대인의 옷을 입으면 달리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유대인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 부자 같으면 뛰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무릎 꿇는 거 더더욱 유대인들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는 무릎 꿇는 거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이 고대 근동 유대인들은 무릎 꿇는 거 아주 수치스럽게 여겨서 잘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상당히 독특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의 태도도 독특하지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는가 이런 질문도 상당히 독특한 질문인데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사람은 상당히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당장 눈앞에 닥친 일에 관심이 많고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죽으면 끝이지 그 뒤에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상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은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 200년쯤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역사에 세계 사상사에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내세가 어딨냐 초월이 어딨냐 뭐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이 나타난 거는 한 200년쯤 돼요. 그 200년 전에는요 모든 문화가 다 내세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차이는 초월에 대한 감각, 내세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도 장례식 안 합니다. 사람만 초상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단순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초월에 대한 감각, 내세에 대한 감각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현대인들이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교만한 현대인들이 초월이 어디 있느냐, 내세가 어디 있느냐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는 내세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 꽤 많은데요. 내세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영원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삶이 얄팍해집니다. 삶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죽음 인생은 끝이라면 영원히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세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그야말로 지금 눈뜨고 살아가는 현실이 전부 만약 그렇게 되면 당연히 먹고 마시는 거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을 즐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세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살아있는 지금의 삶이 가장 중요해지니 지금 어떤 의미에서 자기 삶을 즐기는 것이 최선의 방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사실 현대인들이 영혼에 대한 감각, 내세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만큼 삶이 이렇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인생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왜 심판이 있느냐? 우리의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늘 삼생을 다르게 설명해서 사람의 인생에 삼생이 있는데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 80평생,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영원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삼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엄마 배속에서 10달을 살고 있는 아이가 이 엄마 배속이 모든 우주다, 이것이 내 모든 인생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 그 이후에 뭐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이 엄마 배속에 10달이 있는 아이는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사는 세계가 다르죠. 그런데 이 출산을 거쳐서 이 세상에 나오면 먹고 살고 활동하고 숨쉬고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이 살아가는 우주가 완전히 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70, 80평생 살면서 이 죽음 이후에 뭐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존재 양식이 다른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내가 보고 느끼고 활동하는 이 영역이 전부, 죽음이 뭐 인생의 마지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마치 엄마 뱃속에서 열 달 있는 아이가 이제 그 뱃속을 떠나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세상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고 있다, 그거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은 이 사람은 그야말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아주 상식적인 대답을 하셔요. 오늘 보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예수님은 십계명을 들어서 너희 계명을 잘 지켜라, 이거는 유대인들의 상식,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거를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딱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독특해요. 그 다음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하세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다. 이것도요, 유대인의 상식이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거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에 속한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가르침의 전통을 잘 이어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남들에게 나누어 준 거다, 뭐 이거 분명한 일.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독특한 거는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이거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이를테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치시고 뭐 무슨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다 돌려보내셨어요.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뭐 여우는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기타 등등 예수님이 중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대하신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사이가 막바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이 아주 기특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특별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막 달려와서 무릎 꿇을 때까지는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사 특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어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두 가지 아주 대표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사람을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해석은 뭐냐면, 여튼 예수님께 이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어요. 아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달려왔느냐, 이 사람은 남부러울 것 없이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칭찬, 예수님의 인정, 야, 너 정말 흠잡을 데 없구나. 너 정말 훌륭한 거구나. 너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칭찬을 안 해주시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물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많은 재물, 이 사람의 자부심의 근거가 많은 재물, 많은 재물 때문에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너 부족한 거 있다. 너 그 재물 다 팔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사람은 당연히 칭찬을 받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형태로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쉬운 것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아쉬운 것 없이 사는, 남들이 볼 때는 큰 부자고 성공한 사람이고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 내면에 채울 수 없는 공허감, 자기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망,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다 괜찮은 사람인데 스스로 자기 내면에 어떤 허무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네 내면의 그 영적인 갈망을 채우고 싶거든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제 시험이 든 거죠. 그런데 여하튼 어떻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였던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사 말씀하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아무에게나 나를 따르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특별한 기회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어떤 거룩한 부담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부르심이 축복입니다. 부르심이 축복이죠. 그런 어떤 감동, 야, 내가 기도하고 혹은 헌신하고 내가 누구를 돕거나 아니면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감동이 오는, 그거는 부르심이요. 그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셔도 야, 이거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버리지 이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은 사실상 특별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올 때는 적극적이 막 달려와서 무릎 꿇고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주 의기소침하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복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읽으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거라사 무덤가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과의 만남이 복이에요. 혈루증 앓는 여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복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과 뭐 3일을 함께 있었던, 아니면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그 베풀어진 그 잔치에 참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복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이를테면 거라사 동네 사람, 예수님 완전히 폭탄이네. 와 이거 돼지 다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기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복이 아니었어요. 늘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미쳤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복이 아닌 거죠. 이를테면 오늘 부자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대화 속에서 정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는 것이 드러난 거죠. 이 사람은 겉으로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도 했지만 정말 그 영생을 얻을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보다 자기 재물에 대한 어떤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던 뭐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이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에게 복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었어요. 우리 삶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것, 그거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복이에요. 이 사람의 재물도 하나님 주신 복이고, 뭐 건강이든, 뭐 아니면 내 직장이든, 내 취미 생활이든 뭐든지, 그 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복이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신명기 읽을 때, 신명기 6장 보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 배불리 먹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배불리 먹게 하나님이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 조심해서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분을 경외해야 돼 말씀하시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정작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전이나 우리 시대에나 더러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막 달려와서 무릎 꿇고 질문하는 그 사람 아주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셔가지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실망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막 예수님께 열심히 나고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거든요. 예수님이 조금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3절을 보시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둘러보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조금 여하튼 나름 실망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요 놀랐어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놀랬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24절부터 26절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말도 놀랐는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그만큼 더 어렵다. 주님 그렇게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누구나 생각해요.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부자는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안식일 지키는 거.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어려운,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율법 지키는 거 어려웠어요. 이를테면 우리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먹을 때마다 손, 여러분은 식사하실 때 식사하실 때마다 손 씻나요? 우리 같이 물이 흔한 동네에서도 먹을 때마다 손 씻기 어려워요. 먹을 때마다 손 씻으려면 물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종이 물잔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손 씻으세요 주인님, 이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었지 보통 사람들 하기 어려웠어요. 부자들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 율법을 잘 지키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누구나 인정하는, 더욱이 그 시대 사람들은 돈이 많다는 것,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다 잘못된 생각이죠. 타락한 세상에서는, 더욱이 불의한 세상에는요, 자기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부자 되기 쉬워요. 근데 종교적으로 그거를 오해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오해. 그래서 뭐 남들보다 더 크게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거냐? 아닐 때도 많아요. 아닐 때도.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난 100년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분들은 주로 서양 문화를 가지고 오신 분들. 근데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근대 문물에 가장 먼저 이렇게 접촉된, 그래서 서양 의학의 도움을 제일 먼저 받았던 사람들도 기독교인, 영어를 제일 먼저 배웠던 사람들도 기독교인, 유학을 제일 먼저 갔다 온 사람들도 기독교인. 그래서 우리나라 엘리트 계층에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보통 기독교인 비율이 뭐 높을 때는 20%, 요즘은 많이 낮아졌지만, 그런데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학계, 관계라는 거는 정치, 뭐 이런 관리들, 뭐 이런 행정부, 그리고 의료계 이런 데는 기독교인 비율이 30%, 35%쯤 됐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서양 의학을 만나고 서양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제일 먼저 학문을, 서양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화의 세례를 먼저 받았던 기독교인들 중에 엘리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엘리트들이요, 일제강점기에 다 신앙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이승만 정권과 협력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많았어요. 군사 독재 정권의 앞잡이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엘리트 계층 중에 기독교인 비율 많은데,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이게 좀 어려운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난 1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지를 생각하고 조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건국전쟁, 이승만 미화하는 영화, 서울의 대형교회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형교회들이요, 그거 단체 관람하라 그러고요, 청년들 보고 오면 영화비 내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불법이거든요. 청년들한테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고 왔다는 티켓 보여주면 영화비를 돌려줘요. 대형교회들이. 미쳤어요. 아주 나쁜 짓이에요. 그거 아주. 그런데 예수 믿는 대형교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그러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부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부자를 향해서 네 재물은 네가 복받은 증거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수표 아니고 네가 정말 재물이 있다면 이거는 네가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너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 이 부자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조금 맥락이 다르지만 그 논쟁을 하는 것 혹은 그 토론을 하면서 이 재물 많은 사람이 슬픈 기색을 떼고 예수님을 떠나서 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는 배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와 그러면 저 부자는 못하는데 나는 했구나 우리는 했구나. 아, 예수님께서 조금 칭찬해 주세요.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세요. 과장법. 그래서 지난번에 왜 뭐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찍지 마세요. 그거 다 큰일 나요. 그 과장법 이 본문도 과장법이에요. 이를테면 전토가 100배다. 이거는 뭐 괜찮은지 몰라도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이 100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어머니가 100명이다 이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장법인데 중요한 거는 이 마가복음은 실제로 이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한 것을 기점으로 하자면 마가복음은 최소한 20년 30년 후에 기록된 기록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처음 마가가 기록하고 읽었던 시대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소수 집단으로 살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로마 문화 안에서 소수 집단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선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고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그 시대는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유랑인이 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 따라 달라요. 일사불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총독, 어떤 지방 관리는 기독교인을 아주 치열하게 박해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 정체가 불분명한 왜냐하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우상 앞에 절을 안 해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는 저주를 몰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 문화에서.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그랬다고요. 무신론자는 저주를 가져오는 아주 악의 씨앗. 그래서 지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기독교인을 무신론자로 몰아서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또 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거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그 재물이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분 아니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신 분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향하여 앞서가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뭔가를 희생하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희생하며 주님을 따르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희생하며 주님을 따르는 건 당연한 일. 뭔가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 시대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따른다기보다 예수를 믿는 이유 자체가 뭔가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희생 포기보다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여하튼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뭐 삶이 윤택해지고 기타 등등 예수를 믿으면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조금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어요. 더욱이 뭐 굳이 뭘 얻는다고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부담이 없는 신앙생활, 부담이 없는 그래서 교회도 부담이 없이 나와야 되고 헌금도 부담이 없이 해야 되고 무슨 헌신도 다 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담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에게 비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신앙생활은 부담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부담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부담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이게 얼마나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막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막 달려와서 무릎 꿇었어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뭔가 아주 예수님 보실 때 기특해 보였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실망시킨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엊그제 제가 어느 몇몇 목사님 만나서 이제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을 자랑하시네요. 청년 자랑.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갔는데 약대를 갔대요. 약대. 약대 가는 거는 뭐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약대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약대 간 걸 자랑한 게 아니고 그 약대 간 아이들이 개척교회인데 주일학교 교사도 없고 뭐 애들도 몇 명 없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부 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3이 되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고3. 고3인데 주일학교 교사? 야, 고3인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 너무 주님이 좋고 자기 후배들이 좋아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그래가지고 고3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이번에 이제 약대를 갔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열심히 하던 애들도 고3이 되면 너 공부해야지 살살해 가능하면 교회 줄이고 뭐 이렇게 제일 무서운 종교가 대학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불교 이런 거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종교가 대학교예요. 근데 어서 그 어려운 일이에요. 뭐 나름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그렇지 않거나 사실 살다가 보면 그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도 뭐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여튼 제가 풀 스칼라십 아십니까? 제가 막 아주 근데 뭐 살다 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네, 별거 아니에요. 다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영원에 비추어 보면 사실 별로 중요한 것 아닌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막 매여서 아등바등 주님이 너 굳이 그렇게 살지 않냐 영원에 있다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 그 영원의 세계를 내세를 바라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등바등 하는 이거 별로 중요한 것 아니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있어요. 찰스 토마스 스터드 영국 사람이에요. 그 시절에 손흥민 아세요, 여러분? 손흥민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 손흥민 다 아시죠? 그 시절 영국의 손흥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부잣집 귀족 집안 아들이고 엄청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크리켓 영국 사람은 크리켓 하는 거 아시죠? 영국 연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야구보다 크리켓이 더 유명해요. 그 시절에 크리켓 영국 국가대표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손흥민, 그 시절에 뭐 류현진 같은 그런 엄청난 젊은이였어요. 캠브리지 출신. 근데 이 친구가요, 중국 선교사가 됐어요. 18살에 회심했는데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요, 뉴스에 났어요.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막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중국 내지 선교회. 내지는 뭐냐면, 지난주에 그 김상규 선교사님 선교 특강할 때 해안선 선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이게 뭐, 물론 이제 식민 정책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대부분의 큰 도시는 해안선에 있어요. 해안선으로부터 5km까지는 안전이 보장이 돼요. 해안선에서 5km가 넘어서면 안전 보장이 안 돼요. 정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허든 테일러가 중국에서 사역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해안선에서 5km 안전한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보니까 내지에 그 해안선을 넘어선 지역에는 셀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선교사가 안 가요. 저리 가야겠다. 그랬더니 런던 선교회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가지 마라. 그리고 거기를 가면 너한테 생활비를 어떻게 보내주겠니? 그 시절에 은행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생활비 보낼 수 없다. 허든 테일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내가 먹고 쓰는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다. 이러고 내지로 간 거예요. 그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시티 스터드가 그 내지 선교에 지원해가지고 선교사로 갔어요. 엄마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엄마가. 왜냐하면 우리 불신 가정에서 선교사가 되면 불신 가정은 모르니까 아 해외에 가서 사는가 보다. 그러고 가라 그런대요. 근데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니에요. 자식이 선교사 된다 그러면 제일 힘껏 반대하는 분이 장로 권사들이래요.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불신 가정은 몰라요. 외국 가서 사는 줄만 알고. 근데 이 엄마가 절대로 안 된다. 이 시티 스터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거를 모든 재산을 정말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유산, 물려받은 유산, 아들이 셋이었는데 유산, 자기 몫으로 그래가지고 뭐 조지 뮬러도 주고 디엘 무디도 주고 막 구세훈에도 주고 막 여튼 다 흩어보내고 그리고 정말 갔어요. 10년 동안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지 선교사들은 중국 사람처럼 입고 중국 사람처럼 먹고 그랬거든요. 병에 걸려서 돌아왔어요. 조리하고 다시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6년. 또 병에 걸렸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50이 된 거예요. 어느 날 홍보물을 봤어요. 식인종은 선교사를 부른다. 이런 포스터를 봤어요. 식인종이 선교사를 부른다. 이런. 그리고 그 홍보물 붙인 분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황금을 얻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온다. 전도자는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장사를 하는 사람, 상인들은 황금을 얻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온다. 전도자는 어디 있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시티 스터드가 자기 내면에 깊은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그래요. 부끄러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건강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의사가 아니시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시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53살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서 갔어요. 18년을 일했습니다. 웨크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지난 100년 동안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엄청난 사역을 한 선교회입니다. 이 시티 스터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모임입니다. 나중에 이분의 딸들, 이분의 사위들, 저 노먼 그룹이 쓴 전기인데요. 이 노먼 그룹이 시티 스터드 사위예요. 근데 이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하는 어떤 희생인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보다 더 클 수 있겠느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하는 어떤 희생도 그거는 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53살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는데 의사가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는다고. 그런데 18년을 일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죽었을 때 버하나 무쿠나라는 별명, 위대한 하얀 추장이라는 별명을 얻고 수천 명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 치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흔적이요, 지금 세계 선교계에 깊이 배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른들 그 희생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르는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쏟아부은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신 거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자기 헌신 이런 거는 남의 일인 줄 알고 늘 우리는 뭔가 더 부담이 없어야 되고 더 안전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줘야 되고 이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이냐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인 줄 알아서,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인 줄 알아서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영원한 소망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